창세기 13장을 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립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천국 백성들에게 천국 양식을 먹여주시고 우리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찬식에 있어서 우리 지난 성찬식 때 보았던 창세기 13장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연결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우리 아브라함의 여정 여러분 잘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기업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이 늘 아브라함 삶에 함께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죠.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떠나고 세상을 쫓아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인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언약 기업의 땅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전에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돌아온 아브라함의 일행 중에는 아브라함 가족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죠. 또 누구 가족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롯의 가족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올 때에 바로왕에게서 받은 많은 재물과 가축들과 종들이 함께 있어서 롯의 가족들과 그것을 함께 나누어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이 소유물들로 인해서도 또다시 하나님의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기근으로 인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험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항상 이 기근과 같은 거죠. 세상에서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부족하고 세상의 시련을 만나는 현실만 시험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반대도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많은 세상 소유로 인해서 이번에는 또 시험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한 가족이었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조카 롯 사이의 관계가 세상 소유로 인해 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난의 시험 이후에 부요함의 시험이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부요하면 시험이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똑같은 재물의 시험이 있습니다. 둘 다 이 땅의 재물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이러한 시험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쳐가게 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재물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죄인들에게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기근이 있을 때에나 풍요로울 때에나 두 경우 다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재물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무엇이라고 하시나요? 성경에 세상을 이기는 힘 오직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과 재물의 시험, 기근이건 풍요함이건 다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내가 빈곤에 처하든지 풍요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일체의 비결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기쁨과 만족이 있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으면 기근이건 풍요로움이건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의 가장 귀한 보화와 기업으로 삼고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나 천국에 우리의 기쁨이나 만족이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시험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예수님과 천국에 둔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더욱 예수님께로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얻는 싸움을 싸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싸움을 싸우도록 기근의 시험, 풍요의 시험을 통해 더욱 예수님께로 자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세상의 문제들, 재물의 시험, 기근의 시험을 만났을 때 곧바로 세상 정욕을 따라갔던 아브라함.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도 버리고 약속도 버리고 세상 정욕을 따라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뭔가 다른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세상 정욕을 따라 자기가 먼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취하여 가지 않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랬겠죠. 먼저 롯에게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롯이 먼저 세상의 좋은 것을 취하여 가게 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우리 13장 뒷부분에도 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실 언약 기업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15장 가서도 보겠지만 하나님이 그의 가장 귀한 상급이라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기업의 땅을 자기의 가장 큰 기업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그뿐 아니라 전에 자기의 세상 유익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그리고 그 관계 깬 것이 또 누구와의 관계가 깨진 걸로 나타났죠. 아내와의 관계도 깨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아내와의 관계도 깨져서 아내까지 팔아먹었던 그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이번에는 세상 재물로 인해 깨어지려고 했던 롯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 재물의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으로 믿음에서 더욱 자라가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볼 것은 롯입니다. 반면에 롯은 어떠했나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너가 먼저 좋은 땅을 취하여 가라고 하자 롯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요단애들을 바라봤어요. 왜? 그것이 그가 늘 마음속에 두고 원하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가 늘 사모하던 땅. 저 땅만 있으면 좋겠다. 품고 살던 땅. 아브라함의 말을 듣자마자 그 땅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롯에게 어떠한 땅이었는가, 얼마나 사모하는 땅이었는가를 알려주는 구절이 나와요.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Verse 10.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았는데 그 땅이 롯에게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물이 넉넉한 기름진 땅이었는데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이 표현을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롯에게는 그 땅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만큼 롯에게는 그 땅이 너무나 사모하던 땅이었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리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다. 아니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이 뭔 관계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반대되는 현실 아닌가요? 여호와의 동산은 천국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애굽은 이 세상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사단의 왕국이었죠. 그런데 천국과 이 세상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롯은 같은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야, 천국 같아. 그리고 내가 예전에 있던 애굽 같아. 여기서 우리는 롯의 죄악 또는 잘못된 믿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이 구절에서 우리는 롯이 여전히 그가 떠나왔던 애굽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롯은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거쳐왔던 갈대아 우르 땅이나 하란 땅이나 가나안 땅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번성하고 풍요로운 도시를 보았고요. 너무나 화려한 바로왕의 궁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떠나와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니까 마치 작은 애굽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 땅에 가면 자기도 애굽에서 살던 것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애굽에서처럼 번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고요. 바로의 궁과 같은 화려한 집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땅이 애굽과 같았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동산, 야, 천국 같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롯은 여호와의 동산을 그저 이 세상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에 그저 세상적으로 최고로 번성하고 풍요롭고 화려할 곳이라, 화려한 곳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천국이 있다면 이럴 거야. 그러면 롯에게는 애굽 땅이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도 애굽처럼 세상적으로 번성하고 풍요로운 땅일 것이다 믿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자신도 그 애굽 땅의 현실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복된 현실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롯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롯은 자신이 구하는 세상 정욕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연결하려는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세상 복음으로 바꾸어 믿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을 세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은 결코 같은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이 같은 곳이 될 수 없는 가장 큰 차이점. 애굽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어떻게 거기가 같은 곳이 될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이 좋은 것은 그것이 애굽처럼 세상적으로 번성하고 풍요로운 곳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롯의 관심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땅이 아니라 온통 자신이 번성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땅에 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세상 구하는 것으로 여호와의 동산을 애굽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믿고 또 이렇게 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나요? 구약에서도 그랬고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요.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동산과 이 세상을 같은 곳으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세상에서 복받고 번성하는 것과 연결해서 믿는 것. 미국이 부자인 것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 좋은 믿음을 가지면 세상에서도 잘 돼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세상에서 잘 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 세상에서 가난하거나 병이 들거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 믿음이 없어서 불신의 죄악으로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죠.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천국도 가는 것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천국은 그저 세상 축복의 연장선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최고 수준으로 누리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롯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잘못된 믿음입니다. 세상과 천국은 절대 같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축복 뭐죠? 세상에서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족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거할 본향 천국에 있으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순종하다가 그 나라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기쁜 고백은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롯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롯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한 겁니다. 즉, 말씀에 무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낸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과 애굽 땅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했어요. 천국과 세상이 뭐가 다른지를 구별할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건 좀 좋게 얘기한 거고요. 사실은 구별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른 올바른 분별력이 없었고 갖고 싶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죄성은 우리 안에도 항상 섞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말씀도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바꾸어 버리죠. 천국 복음도 언제든지 세상 복음으로 바꾸어 버리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얼마나 내 소견이 강한지 말씀이 뭐라고 해도 들으려고 하진 않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버려 달라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에서도 계속 보지만 백성들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너무나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도 롯이 세상 정욕으로 바라보며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고 하며 좋아했던 그 소돔 땅,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한 땅이었나요? 오늘 보면 12절에서 13절에 verse 12 through 13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땅.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화려하고 풍요롭고 문명이 최고로 발달된 땅이었지만 여호와 앞에, 즉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악들이 행하여지던 악인의 땅이었습니다.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살던 가나안 땅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그 땅에는. 그런데 롯이 그걸 몰랐을까요? 롯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롯은 그 땅이 더 좋았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집의 문지기로 있는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오직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땅,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모여있는 땅,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없는 땅,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죄인들이 살아가는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기 위해 롯이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가 더욱 원한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예배하는 삶?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풍요와 번성이 온통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녀들도 그 땅에서 풍요롭고 발전된 문명 속에서 세상에서 잘 되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었겠죠. 이 눈앞의 정욕에 사로잡히자 롯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가장 큰 보화와 기업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온통 세상이 주장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마 롯은 마음속으로 자신을 정당화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뭐 저 악한 땅이지만 거기 가서도 내가 내 믿음은 잘 지키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잘 예배하며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가서 하나님 전해주고 그 땅을 하나님 믿는 땅으로 변화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아마 자신과 타협하며 자신의 세상 구하는 정욕을 정당화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때때로 세상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 타협하는 모습이 있어요. 돈 많이 벌면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 좋은 일 많이 하겠다. 타협하지 않나요? 믿지 않는 불신자와 혼인하기를 원하여 내가 살면서 하나님 잘 믿도록 전도해 주겠다 하는 사명감까지 자신에게 주면서 그 결정을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밖에도 너무나 많아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너무나 많은데 그걸 다 정당화시켜놓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에서는 떠나가죠. 목적이 다른 데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온통 교회의 목적이 세상 성공에 있으면서 세상 방법을 쓰면서도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있죠. 우리의 목적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항상 세상으로 변화돼요.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예배하며 예수님과 천국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왕국이 어디인가? 분명히 깨닫고 그 왕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돔을 택한 롯의 삶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지요? 롯이 소돔 땅에서 잠시 재물을 누리고 번성하며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소돔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려 그가 얻은 모든 재물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가운데 자기의 사위들은 다 잃어버리고 딸들이 과부가 되죠. 그리고 롯의 아내는 여전히 소돔 땅에서 쌓은 재물들만 바라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롯과 두 딸들은 건져주세요. 그런데 롯의 딸들이 음침한 동굴에서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하여 죄악의 씨를 낳기까지 합니다. 성적으로도 너무나 문란했던 그 악한 소돔 땅, 우리가 성경에서 보죠. 에서 자란 두 딸들이 많은 문명은 배웠을지 모르지만 뭘 보고 자랐겠습니까? 결국 아버지 롯과 근친상간을 하여 후에 낳은 자식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들이 되죠. 롯이 온통 이 세상을 따라갔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끝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얻으려고 했다가 다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가 더 큰 죄를 낳습니다. 작은 죄에서 시작하였는데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떠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정욕을 따라가지 아니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 기업의 땅을 약속으로 주시고 하나님을 그의 기업으로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약속은 받았는데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야, 롯은 그 땅을 향해 찾아갔지만 너에게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언약 기업의 땅을 주고 내가 거기서 그 땅에서 너와 함께 살겠다 하고 약속은 받았는데요. 롯의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롯과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약속은 받았지만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었을까요? 사는 동안 얻지 못해요. 죽기 전까지 무덤으로 쓸 땅 외에는 얻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손해를 본 건가요? 롯을 생각하면서 아유 너무 억울하고 배가 아프다고 생각했을까요? 롯은 저렇게 가가지고 저렇게 소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건 약속은 받았는데 땅 한 평 주시지 않네 죽을 때까지. 내가 먼저 좋은 땅 얻을 걸 후회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손해를 본 것인가요? 억울하고 배가 아플까요? 그렇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더 나은 것을 얻었습니다. 비록 약속이었을지라도 예수님과 천국 기업을 얻은 자로 살아갔습니다. 이 기업은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멸망을 당할 쇠하고 사라질 기업이 아니었죠. 영원한 상급과 기업, 예수님과 천국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무엇이 더 복된 삶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저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비교해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롯과 같이 살지 말고 너희는 아브라함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을 잘 증가한 것 같은 이 아브라함도 방금 전에는 롯과 똑같은 죄 범하지 않았어요? 세상 따라서 애굽으로 바로 도망쳤던 자가 롯 아니었습니까? 똑같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 이후에는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짓고요. 롯처럼 또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이 또 나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돌이키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다시 언약 기업을 품고 하나님을 소유함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도록 계속해서 돌이키십니다. 롯은 어떠했을까요? 롯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지옥으로 갔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러한 롯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요. 깜짝 놀라는 말씀이 나타나요. 성경은 이러한 롯도 의인이었다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9절 가보시겠어요? 2 Peter chapter 2 verse 6 through 9.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9절. 베드로서 2장 6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오늘 본문의 롯. 롯의 삶에 대해 보여주는 구절들이 이런 것밖에 없어요.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그런데 이러한 롯을 가리켜 의인이라, 의로운 자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만 보면 롯은 전혀 경건한 자, 의로운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한심합니다. 의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창세기 15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심한 자들이 당시에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아브라함하고 롯의 가족이었잖아요. 교회가 이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땠을까요? 아니, 하나님 믿는 자들이 뭐 저래? 아내까지 팔아먹고 소돔 땅에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자기 딸들과 근친상간까지 해서 자식까지 낳는, 야, 저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고 저런 게 교회라면 하나님 나 안 믿어. 이러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도덕적 타락상,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이러한 도덕적 타락상을 보며 기독교는 절대 믿을 만한 종교가 아니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죄악, 하나님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의 이 소망 없는 죄악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세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와, 도덕적이고 너무 의롭고 경건하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롯 같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병자가 아니면 의원이 필요 없죠.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한 자로, 의로운 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백성들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감사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창세기 15장 말씀에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칭의의 가르침. 우리를 오직 은혜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가르침을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요. 롯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로마서 4장을 연결해서 볼 텐데 아브라함이 뭐 롯도 마찬가지죠.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쓸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예수님 안에서 만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의롭다함까지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결코 그들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음도 롯이나 아브라함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고요.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어땠을까요? 끝까지 롯은 소돔과 함께 멸망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롯을 건져내십니다. 이 롯을 건져내시는 모습을 나중에 보겠지만 거의 이 소돔 땅에서 롯을 강제로 끌고 나오세요. 아브라함 마찬가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애굽 땅에서 멸망에 이르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애굽 왕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아브라함은 끌고 나오십니다. 거의 강제죠. 마찬가지로 롯이 구하던 소돔 땅을 심판하시면서까지 롯이 구하던 모든 세상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하시면서까지 그 롯의 영혼은 건져내시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두렵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키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은, 자기 자녀는 결코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 자기 독생자는 바치시면서까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구원해내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롯이 잠시 지체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따라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심판이 내리는 소돔 땅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롯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뒤를 안 돌아봅니다. 롯의 아내는 그렇지 않았죠.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한심한 롯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가 잠시 잘못된 선택으로 소돔 땅에서 살아갔지만 사실 소돔 땅에서의 그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고 베드로후서가 알려주고 있죠. 세상 풍요로움은 얻고 잠시 쾌락은 누렸겠죠. 그리고 그 소돔 땅에 속하여 그러나 악한 백성들과 함께 죄 가운데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고통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비록 거기 어울려 살아갔지만 세상 정욕을 쫓아 누리는 세상 풍요로움이 정말 결국에는 얼마나 헛된 것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아는 마음을 하나님이 롯에게 함께 주셨다는 거죠. 세상 정욕 찾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마음도 같이 주셔서 그 마음이 아무리 작았더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의 마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찾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래서 심판날에 자기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천사들을 따라 소돔 땅을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아무리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을 남겨두시어 결국에는 예수님 따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온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세상 정욕을 따라 세상 쾌락을 누리고 기뻐할 때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마음도 같이 있습니다. 아닌가요? 이 죄악 세상에서 온갖 하나님 대적하는 죄악들의 거짓에 그러한 삶들에 둘러싸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의롭고 경건한 자여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또한 죄악 가운데서도 괴롭게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요 고통인지를 아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로 회개하며 돌이키게 해주시고 끝까지 완전한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심판 날에는 우리를 데리러 온 천사들을 따라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 세상 다 버리고 떠나 천국으로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고백은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백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처럼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돌아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 자신뿐 아니라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요, 그렇게 서로서로 정죄할 만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보다 낫다고 얘기할 사람은 여기에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롯과 아브라함 거기서 거기에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데 사실 롯이 소돔에서 건짐을 받는 것에는 배경에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한 가지 뭐가 더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어 롯을 건져주셨다는 말씀이 함께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완전한 기도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내 형제들을 돌이키게 해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함께 뜻을 이뤄가신다는 거죠. 이러한 성도의 교제를 끝까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할 이 성찬상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맛보고 누리시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보화와 기업이 무엇인지를 이 성찬상에서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마음 더욱 천국에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더욱 예수님과 천국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과 천국에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앉으신 채로 찬송가 285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